출애굽기 86번 메시지 증거궤 세 번째. 지난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궤의 재료들과 궤의 치수와 궤 입가로 돌은 금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금고리 넷과 궤의 움직임을 위해 사용된 두 체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궤 위에 둔 속재소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속재소.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는 정금으로 속재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속재소는 궤의 뚜껑이었습니다. 70인 역에서는 헬라스테리온이란 단어가 속재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는 헬라어 동사 헬라스코마이의 명사형입니다. 헬라스코마이는 한 사람에 대한 또 한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두 당사자들을 어우르고 화해시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가 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해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한편이 다른 상대편에게 빚을 졌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대편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능력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제3자가 그 장면을 접하게 되고 그 사람 대신 상대편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이로써 상대편을 달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상대편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편의 요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관련자의 달램과 그 요구를 만족해 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화해에 대한 헬라어인 힐라스테리오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나오는 힐라스모스와는 다릅니다. 힐라스모스는 화해하는 것, 즉 화해 제물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고 그분을 달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화해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화해 제물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힐라스테리온, 즉 우리의 화해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즉 그분의 구속된 백성과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화해시키는 분이며 화해 제물이시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만나는 속죄소입니다. 화해 제물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화해시키는 분인 그리스도는 또 로마서 3장 25절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헬라어역 구약 성경은 힐라스테리온을 궤의 덮개 혹은 뚜껑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속죄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을 쓸 때 증거궤 위에 놓인 속죄소의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속죄소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고 우리의 영적 체험을 위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추구할 때 우리는 단지 지식 아닌 말씀을 통해 빛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목표는 단지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빛비춤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질문들과 생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는 대답 없는 의문들, 즉 쓸데없는 질문들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증거계 위에 그룹들이 천사들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룹의 무게나 얼굴이 몇인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속재소의 길이나 너비는 알고 있으나 두께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두께를 알아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어떤 이들은 그룹과 증거의 덮개가 모두 하나로 된 금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또 다른 이들은 그룹들이 어떻게 서로 얼굴을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속죄수를 향하고 있는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에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체험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불필요한 질문에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함. 속죄소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그분의 구속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서의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같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짐. 17절은 속죄소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금은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치수. 속죄소의 크기는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었습니다. 속죄소의 치수는 간증을 의미합니다. 두 그룹과 함께. 출애굽기 25장 18절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라고 말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룹들이 천사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은 영광의 그룹들에 대해 말하고 에스겔서 10장 18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비추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룹들은 덮개 위에 있으며 덮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비치고 그리스도 위에 비추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룹들은 금, 즉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이 서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9절은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속죄소의 양 끝에 있는 그룹들은 간증을 의미합니다. 그룹들이 속죄소와 한 덩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간증이 되는 속죄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룹들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간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룹들의 얼굴들은 서로 대하여 있었고 속죄소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지켜보고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궤 위에 얹고. 21절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죄소는 궤 위에 얹어졌습니다. 이것은 궤 안에 계명을 덮고 있는 속죄소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심. 22절의 전반부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그분의 구속된 백성에게 말씀하신 22절에서 하나님은 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증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비춘다는 것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외에는 어떤 데서도 그분의 구속된 백성과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장소나 다른 상태에서 우리와 만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마다 그 만남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즉 궤의 덮개 위에 있는 그룹들로 의미된 것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었던 날, 우리는 영광의 영역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어둠 속에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그분은 우리와 항상 영광 안에서 만나시고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귀 기울일 때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인 한 우리는 우리가 영광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 안에서 말씀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은 감동시키는 힘을 갖고 있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능변에 감탄하고 그들의 지식을 높이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사역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능변이나 지식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느낌에 매혹됩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영광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수년 후 당신은 그 집회에서 당신이 느꼈던 영광을 여전히 회상할 것입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주인에게 말씀하실 때조차도 그분의 영광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의 영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룹들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집회소는 빛비춤으로 밝습니다. 이 빛비춤은 사실상 전기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집회소에서 우리는 전기의 빛 아래 함께 만납니다. 이와 같이 그룹들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궤가 안팎으로 금으로 쌓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고 금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신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 빛의 근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빛의 근본은 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조각목입니다. 그것은 조각목이 있는 금이 아니라 금이 있는 조각목이었습니다. 근본인 그분의 인성으로 그리스도는 신성을 표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은 우리에게 속죄소의 길이와 너비를 말해주지만 두께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궤의 덮개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두께가 나타나 있지 않아 무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체험으로 말하면 그분의 무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파운드의 덮개의 무게를 가진다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무게는 한 파운드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무게가 50파운드쯤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의 그리스도의 무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양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들이 극히 작은 그리스도의 양만을 가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룹들의 형태나 치수나 무게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룹들을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룹들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이 영광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얼굴과 눈과 날개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주시하는 영광을 느끼고 이 영광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상 이 영광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속죄소의 전반적인 관념은 그것이 신성한 영광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속죄소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 이것의 요점이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으며 대답 없는 질문에 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가 빛을 내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얼굴, 눈,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지려면 하나님에게서 온 빛이 필요하며 영적인 체험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비춤이 없다면 우리가 이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어떤 의미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위를 비출 때 우리는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가 바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귀중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실상 이 빛을 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속죄소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날 장소가 없으며 내가 그분을 만날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 속죄소이신 당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수 없고 영광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이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있고 천연적이며 허물들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괴의 속죄소에 관한 기록에는 우리의 질문에 답변되는 말이 없습니다.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제물들은 바깥 마당의 제단 위에서 드려졌습니다.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뿌려지는 동물들의 피는 그리스도 위에 성취될 참 구속에 대한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뿌림으로써 구속을 성취하게 오셨을 때 약속의 표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인 오늘 갖는 것은 속죄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구약시대의 피는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구속을 위해 예수의 피가 십자가 위에 뿌려진 것을 예표합니다. 구약에는 제단과 속죄가 있고 신약에는 십자가와 구속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뿌려진 피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졌고 궤에 덮개, 즉 속죄소에 뿌려졌습니다. 사실상 덮개에 의해 일곱 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금덮개는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속죄소 위에 핏뿌림으로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피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괴의 속죄소는 율법, 즉 괴 안에 놓여진 십계명을 덮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이 덮개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의의 율법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속죄소 위에 피를 보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피 뿌려진 덮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의의 율법의 요구들을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속죄소 위에 있는 부속하는 피를 보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속죄소 위에 피의 문제가 단지 교리가 아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체험 안에서 아주 실질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깊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피로 씻음 받는다는 깊은 속의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 있는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속죄소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는 주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는 조각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확실히 그분의 인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신성은 빛비춤을 위한 것입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으로 빛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 덮개 위에 뿌려진 피는 구속을 위한 그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단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이시기도 한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빛을 내시지만 사람이신 그분은 피로써 예표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만날 수 있으며 구속하시고 빛을 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소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흠정역은 속죄소라는 말 대신 자비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자리라는 단어는 괴의 덮개가 그분께서 우리와 이야기할 때 앉으시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괴의 덮개는 자비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의 빛이 있는 화해의 덮개이며 우리가 우리의 의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인 그리스도의 인성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하나님 사람이신 분입니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뿌리시며 신성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의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과 만나실 수 있는 장소로서 구속하고 빛을 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한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는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속죄소와 영광의 그룹들과 백성의 죄를 위해 화해시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빛을 내는 신성과 구속하는 인성과 함께 힐라스테리온, 즉 화해의 덮개를 제시합니다. 여기 속죄소 이와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고 우리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바울은 온전케 하는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도 속죄소와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가 궤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궤는 오직 그것을 덮는 덮개로 인해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궤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접촉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궤가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속죄소를 인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말할 수 있는 길을 갖습니다. 속죄소는 또 간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의 체험 안에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증거궤의 기능은 덮개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궤의 쓸모는 완전히 덮개에 달려 있습니다. 궤 위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궤가 우리의 누림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영적 체험을 위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속죄소와 그 의미에 대한 빛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적으로 출애굽기의 예표들을 해석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위해 이 예표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빛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확증하고 다른 한면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증가시킵니다. 속죄소이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그리스도를 기술할 적절한 말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체험했고 누리고 있습니다.